영화 속 인권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영화 속 인권 이야기의 김정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남아프리카의 흑인 인권 문제를 다룬 영화 파워 오브 원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영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볼 영화는 남미 군사정권이 저지른 인권유린 행위가 개인에게 남긴 상처를 그린 영화 죽음과 소녀입니다. 국가가 비밀리에 저지른 인권유린 행위를 법정에서 심판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은 대개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으려 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혹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 대부분은 재판을 통해 범죄자들을 심판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감독 로만 폴란스키가 1994년에 감독한 영화 죽음과 소녀는 이런 상황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의 첫 장면, 무대에서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곡 죽음과 소녀 1악장이 연주되기 시작한다. 무대 아래 청중 속에는 부부인 제라도와 폴리나가 있다. 그런데 폴리나는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긴장하며 제라도의 손을 꼭 잡는다. 이어 영화 자막에는 독재 정권이 몰락한 후에 남미라는 문구가 뜬다.
이어 영화는 파도소리가 들리는 한적한 바닷가에 있는 한 집을 보여줍니다. 집 안에서 폴리나는 남편 제라도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폴리나는 과거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뒤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폴리나는 민주화 투쟁을 함께했던 제라도와 결혼했지만 그녀는 끔찍했던 고문의 기억을 잊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On his second day in office, President Romero fulfilled the campaign promise today. He announced the formation of a commiss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라디오에서는 제라도가 새로 출범하는 민간 정부의 요직에 기용됐다는 소식이 흘러나온다. 군사 정권 아래서 지하 학생 운동을 주도했던 제라도가 군사 정권이 저지른 인권 유리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의 책임자로 임명된 것이다.
과거 남미의 군사정권이 저지른 인권유린 행위는 그 악랄함 때문에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은 불과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남미뿐만 아니라 동양과 서양을 통틀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16세기에서 17세기 유럽에서는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 처형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1628년 독일 밤베르크시의 시장 요하네스 유니우스는 마법을 부렸다는 이유로 체포됐는데요. 마법사를 의심받은 유니우스는 곧 고문을 당했습니다. 유니우스는 자신이 마법사임을 자백하고 처형되기 직전 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딸 베로니카, 나는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왔고 고문을 당했다. 왜냐하면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마법사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선 자신이 마법사임을 자백하지 않으면 온갖 고문을 받는다. 하지만 나는 마법사가 아니다. 딸아, 좋은 밤이 되길 바란다. 아버지는 너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권의식이 발전하면서 고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는데요. 로마 가톨릭 신부인 프리드리히 슈페는 벌써 17세기에 고문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고문을 하는 목적은 사실을 밝히고 진실을 말하기 위한 것이지만 고문은 진실을 밝히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문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진실 대신 거짓을 말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고통을 견뎌내기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마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고문의 폭력으로 만들어진다.
고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1754년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은 고문을 없앤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789년 혁명이 일어난 프랑스에서는 모든 형태의 고문이 폐지됐습니다. 이런 흐름은 곧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확산됩니다. 이렇게 근대에 들어 고문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문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법과 혐오번죄라는 책의 저자인 제임스 제이콥스 박사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도 고문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9세기에는 특히 식민지에서 고문이 공공연하게 행해졌고 20세기에는 나치 독일이나 일본 같은 전체주의 국가가 고문을 광범위하게 자행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독재 정권이 들어선 나라에서 고문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지금도 민주화가 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고문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 전쟁이나 내전을 겪는 국가에서도 고문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Okay, it's me.
Did you have an accident?
Yeah, flat in this. Can you believe it? What a nightmare.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집으로 다가오는 자동차 불빛이 보이자 폴리나는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권총을 꺼내든다. 이어 온통 비에 젖은 제라도가 들어온다. 제라도는 집에 들어오는 중에 차 바퀴에 구멍이 났는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의 도움으로 집에 올 수 있었다고 얘기한다.
Did he ask you to head the commission?
Yeah.
Congratulations. It's the peak of your career.
동지이자 사랑하는 애인 제라도를 구하기 위해 모진 고문을 견뎌냈던 폴리나는 제라도가 진상조사위원회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폴리나는 살아남은 사람의 고통이 죽은 사람 못지않다고 생각하는데 조사위원회가 수많은 인권유린 사건 가운데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건만 조사할 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폴리나는 또 남편이 맡은 조사위원회가 진실을 온전하게 밝히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인 독재자가 사라졌지만 군부가 여전히 막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I don't exist.
씻기 위해 옷을 벗은 폴리나의 몸에는 과거에 고문을 받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녀의 등에는 채찍 자국이 그리고 가슴에는 담뱃불로 지진 흉터가 있다. 하지만 폴리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바로 수사기관에 잡혀 있었을 때 누군가가 자신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사실이다. 폴리나는 성폭행당한 사실을 남편 제라도에게 알리지 않았고 치욕스러운 기억을 숨기기 위해 머리 색깔을 바꾸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지낸다. 폴리나는 남편과 언쟁을 벌이다 제라도에게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 사실은 폴리나가 고문과 성폭행의 후유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Who is it?
It's Dr. Miranda. I've got your tire.
Oh, Christ.
What?
제라도와 폴리나는 진상조사위원회 문제를 가지고 언쟁을 벌인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제라도는 폭우 속에서 집에 데려다 주었던 사람인 로베르토 미란다가 자기 차에 있던 제라도의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I'm really sorry for what I've done to your weekend.
You're gonna have to stop that. You're being nice. But it isn't necessary to keep apologizing.
방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던 폴리나는 소스라치게 놀란다. 집에 찾아온 사람이 젊은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바로 그 의사였기 때문이다. 고문받을 당시 폴리나는 눈을 가리고 있어서 고문하던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성폭행했던 의사의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그 사람의 냄새, 그가 즐겨 쓰는 말, 철학자 니체를 자주 인용하던 그의 습관, 그리고 자신을 14차례나 성폭행할 때마다 틀어놓던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죽음과 소녀까지.
Now, do you want a whiskey?
Yeah, teeny weeny drop.
More than just a drop.
제라도는 의례적으로 미란다를 집으로 들인 뒤 술을 대접했습니다. 미란다는 제라도와 함께 술을 홀짝이며 새로운 민간 정부가 추진하는 과거사 청산 작업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자는 척하던 폴리나는 몰래 방을 빠져나와 밖에 세워져 있는 미란다의 차를 몰고 도망갔습니다. 폴리나는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차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폴리나는 미란다의 차 안에서 현악 4중주곡 죽음과 소녀가 담긴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폴리나는 그 테이프를 보고 집에 남편과 함께 있는 사람이 자신을 성폭행했던 의사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폴리나는 차를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고 집으로 향합니다.
Why? What? 집으로 돌아온 폴리나는 거실 의자에 잠들어 있는 미란다를 공격한다. 미란다는 비명을 지르다 기절하고 폴리나는 그를 의자에 앉힌 후 손과 발을 묶고 자신의 속옷으로 미란다의 입을 틀어막는다. 한참 뒤 미란다가 정신을 되찾자 폴리나는 장난하듯 미란다에게 총을 들이대며 자신이 만든 법정을 개설한다고 말한다.
폴리나는 자신이 당했던 수모를 갚으려는 듯 미란다는 물론 남편 제라도를 위협해 집안에서 미란다를 심판하는 법정을 엽니다. 이 과정에서 폴리나가 겪었던 가혹한 경험과 그녀의 아픔 그리고 미란다의 참회가 이어지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 속 인권 이야기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